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던져주는 질문은 요나는 무엇 때문에 도망하였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명하시는 곳에 선포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이 역할이 그에게는 삶의 본질이고 목표입니다. 그런 그가 왜 도망을 했을까요? 우리가 얼핏 본문을 잘못 보게 되면은 니느웨가 싫고 다시스가 좋아서라고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래전부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시스를 도피지로 선택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바 항구로 내려갔다가 무작정 다시스 행을 가는 그 배를 잡아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작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시스 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미 마음에 다시스와 니느웨를 마음속에 저울질하게 되고 다시스 행에 몸을 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피하고 선택한 니느웨와 다시스는 어떠한 곳인가? 니느웨는 주전 700년경에 산헤립 왕이 아수르의 수도로 삼은 이래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까지 왕성한 제국으로 종속한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너무나 자고하고 교만합니다. 또 스스로 대왕이라 자처하고 아나무인적인 오만불손한 그러한 왕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또한 그곳 주민들의 성향은 어떠했는고 하니 주민 조직들이 모두 다 군사 조직이고 그 백성들의 성품은 잔혹하고 강팍했으며 도시 안에는 무질서와 구조적인 그 폭력이 가득합니다. 마치 니느웨의 악독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연상케 합니다. 여기 2절에 큰 성읍 니느웨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읍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죄악의 온상인 큰 성 바벨론의 전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법합니다. 결국 니느웨는 또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요 큰 성 바벨론의 전신입니다. 노예와 포로들의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죄악이 상달된 그 세속 도시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다시스는 어떠한 곳이죠? 스페인의 지금의 스페인 남쪽에 있는 고대 자유 무역 도시인데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홍콩과 그 싱가폴 같은 그런 곳입니다. 풍요와 자유와 무역이 왕성했던 고대 자유 무역 도시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쾌락, 만족, 자랑, 기쁨이 모두 다 속하여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외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외쳐라 사명을 부여하시지요. 그러나 그 사명을 저버리고 기왕 도망갈 바에는 다홍치 말라고 의도적으로 다시스행에 몸을 실게 됩니다. 고통과 갈등과 번민과 사명과 책임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그 고달픈 도시인 니느웨보다는 자유와 평안과 낭만을 보장하는 다시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선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탕자의 선택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가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그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 결과는 굶주림과 돼지 열매를 취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일단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상실하고 저버리게 되면은 육체라는 돼지를 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에게 남은 결과는 돼지의 그 쥐염 열매의 결과밖에 남지 않음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단지 그곳이 고통과 갈등과 그 번민의 그런 책임의 삶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였는가? 우리 한번 그 2절을 한번 보시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증언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에 숨었다, 이 얘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도망간 것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법한 죄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림으로 인한 심판과 책망받는 일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지만은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그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쏙 내키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소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지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신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은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은 그 도시를 심판하려는 데 목적이 있질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저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축복하시려는 데에 하나님의 전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생자들을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목적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요나 자체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의 그런 의지, 의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저주를 심판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그는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해도 그는 열심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요나의 원래 고향은 가드헤벨인데 가드 헤벨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했을 때와 달리 그 당시는 굉장히 교통수단이 열악했잖아요. 800km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심판의 차원이라면은 그는 어쩌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행하심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용납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편협한 선지자였습니다. 원래 요나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 민족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적대국인 아수르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를 늘 갖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차마 기도까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열렬히 소원했던 그런 편협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라. 이 명령은 그에게는 이율배반적인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결코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꼴을 살아생전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경고도 보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이 예언의 심판의 선포를 차마 듣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악하게 지금처럼 살다가 멸망당하는 꼴을 열렬히 보고 싶었던 선지자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그 표현 속에는,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항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어떤 곳이길래 절더러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우상을 섬기고 극악 무도한 저들에게 구태여 회복과 심판의 그 소식을 알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지 니느웨의 선지자입니까? 아수르의 선지자입니까?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있는 공의요,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니느웨 백성들도 이 세상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다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요나는 원수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자였지만 그가 고백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때로는 가장 힘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너는 내 말을 갖고 가서 외쳐라 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니느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명령하신 니느웨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내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커다란 계획과 관심을 쏟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되는, 수종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누에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처복종시키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수용하고 수락하는 곳이 우리의 니누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은 악을 미워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넘쳐나고 펼쳐지는 곳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악한 니누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교회적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또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악법과 부정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혜택을 받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꼴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 가운데 심판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불뚝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좀 미치질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는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세요. 사회든 국가나 교회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존귀한 대상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대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대상만은 나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사랑하라고 나에게 요청만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할 텐데 저 왼수는 사랑하라고 요청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을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은 그것을 그 대상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주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9계명을 지키고 1계명을 못 지켰을 때 9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1계명을 못 지키면 10계명을 다 못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하시는 어떤 것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고 걸지 않아야 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냐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명령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목숨을 다할 정도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지켜내야 되는 모든 명령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대상이라든지 원수를 없애는 것이 바다에 다 쓸어넣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키도록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마음에 너희들 모두가 동참해라.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으로 이해합니다. 13장 4절에 사랑은 어떠하며 맨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대상, 나를 괴롭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고통스럽지만 인내와 그 온유 속에 그를 기다리는 오래 참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기나긴 고통이다. 예, 참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동참하기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축구 선수 가운데 차범근 선수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980년에 한국인 최초로, 우리 한국 축구 선수로 최초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가 프랑크푸르트에 소속되어 있고 너무나 그 활약상이 뛰어나서 갈색 폭격기 혹은 뭐 차붐 이런 별명을 독일인들이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 선수들의 타 구단의 선수들의 그 차범근 선수가 굉장히 그 두려운 존재로 지목이 되어서 늘 경계 대상 1호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레버쿠젠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레버쿠젠에 악명 높은 수비수가 하나 있습니다. 겔스도르프라고 굉장히 무서운 수비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작심을 하고 차범근을 내가 한번 태클을 걸어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작심을 한 거예요. 이제 시합이 이제 시작되었고 두 발 당수로 차범근의 허리를 태클을 걸어서 허리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습니다. 선수 생활이 이제 끝날 지경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푸르트 구단에서 겔스도르프의 그런 행위가 사전 모의에 의한 것임을 이제 여러 정황들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차범근 선수에 대해서 폭력 행사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증거도 충분하고 유죄가 확실시되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차범근 씨의 사인 하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고소장에 차범근 선수가 사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답을 알고 계시네요. 사인을 안 했습니다. 왜요? 축구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본인도 치명적인 다침으로 선수 생활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사인 하나로 겔스도르프도 선수 생활에서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축구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차범근 선수가 바로 겔스도르프가 있는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뚝뚝한 겔스도르프가 차범근의 경호 대장으로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에서 다른 여타 수비수들로부터의 그 차범근 선수를 보호하는데 차범근 선수를 보호하는데 공은 안 차고 상대편의 수비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용서의 힘은 대단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갖고 니누에 가서 외쳐라. 세상에 나가서 외쳐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니누에가 어디입니까? 불가능의 소명 속에 담겨진 그 신령한 특권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납득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과 성품에 어긋나는 그 어떤 말씀과 명령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나에게 허락하심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더없이 좋고 귀한 특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하심입니다. 대접하심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니느웨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드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기를 위하여 갑니다. 그 명령에 수종드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나의 삶을 헌신과 충성으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성도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처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전히 지금도 일관되게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우리를 저들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을 증언케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에 이 놀라운 소명에 우리가 지금도 부르심을 받고 있고 이제 나아가서 흩어져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삶으로 나아가 증언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일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다 참여할지어다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편협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혹 미워하고 질투하는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편협한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에 그 계획과 목적에 우리 모두 삶으로 동참하기를 진정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외쳐라 하신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심으로 우리를 그곳에 가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 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처한 그 니느웨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압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